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모든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왕노릇을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시간도 부활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의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죠. 너무나도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더 정결하게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찾아갔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의 말씀이 살아나셨다. 갈리에서 너희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너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은 믿어질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녁 나절에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봤다고 하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못하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는 혼돈이 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서 예수님이 그 모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져 있고 아무도 문 열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샬롬 하는 겁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배역 역사하는 그 죄와 악한 영들은 내가 이미 쳐부셨고 승리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두 번이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한 겁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 받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겠죠. 제일 먼저 알렸을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서 부활하셨어. 나만 본 게 아니야. 제자들 다 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 박힌 손에다가 넣어보지 않고선 내 손을 예수님이 창 맞은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앙사님에서 도마하면은 의심하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어느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린들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한 겁니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할 때. 나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괜히 말로만 저런 거 안 될까? 예수쟁이들 말만 살아가지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개차반인데 이 사람의 말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말 갖고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요즘 세상에 하도 많이 쏘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도 실망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 믿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을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싶다. 믿기를 원한다고 해서 믿어지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다 했잖아요. 은혜 받고 싶다라고는 마음을 가졌는데 은혜가 금방 쑥 내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도마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겁니다. 만약 이분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은요, 제자들의 모험에 참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일주 뒤에 주일날 다시 제자들의 모임을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참마 주님의 부활을 원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나온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나타나신 거야. 그처럼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 말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죽음의 코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샬롬 하고 나타나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샬롬 하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셨거든요. 그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겠죠. 그죠? 제일 놀란 사람이 도마. 물론 기다렸을 겁니다. 오늘 혹시 오시지 않을까, 과연 주님이 보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근데 아, 우리 예수님이 샬롬 하고 딱 나타나는데 아이고 참 얼마나 놀랐겠어요. 진짠가. 아마 그 도마의 그 눈길은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문이 닫혀있는 건데 홀연히 등장하신 이분이 과연 예수님 맞나 하고 얼굴을 봤을 때 어 맞네, 틀림없이 내가 함께 3년 동안 했겠던 예수님의 얼굴이 맞네. 근데 정말 불안했던 것이 맞아? 이런 의심이 또 한쪽에서 쑥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눈치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마를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정곡을 콕 찔르는 말씀이에요. 도마는 제자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 손가락을 예수님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자.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육의 모습을 도마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말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기가 힘들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에 넣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는요 책망의 말씀 같죠. 책망의 말씀보다 난 정말 네가 믿기를 원한다는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이것을 기쁘게 할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너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요, 너에게 믿음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네가 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믿기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들어서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100%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던 거예요. 들어서 믿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여인들도 그렇고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도마도 들어서는 안 믿어지는데 보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을 감추고 믿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척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내가 그래도 뭐 목사인데 장로인데 교회 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잘 드러내지 않아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그리고 가리키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면을 쓰는 거예요. 목사의 가면 쓰고 장로의 가면 쓰고 권사의 가면을 씁니다. 거룩하지는 않는데 거룩한 척합니다. 말도 거룩하게 얘기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모습이 드러나면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가면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예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진짜 목사야? 진짜 장로야? 권사야? 이거는요, 영의 눈을 뜨지 않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을 안 뜨더라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만 못하면 도덕적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고요. 깨끗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거든요. 완전하게 비밀은 없는 거예요. 만나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체가 드러나기 위해서 가면을 쓰들지 모르지만은, 일부러 자기 약점을 뭐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가 가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자꾸만 가면을 쓰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마처럼 솔직히 고백을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의 심정,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8절 말씀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셨나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나는 그때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나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어떤 때인 거예요? 내게 소망이 없고 내게 의지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일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 주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자식들 크면은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 그러죠. 부모가 얘기한 대로 다 따라가지 않거든요. 나 그냥 내버려 둬요. 알아서 할게요. 잠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갑질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막말로. 분명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이. 그냥 내버려 둬요. 내 마음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래저래 할 수가 있고 누구에게 나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은요, 정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한순간이 된 걸까요?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도마는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했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내가 어떻게 했는 것이 기억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삶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 삶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삶 가운데서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변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마 앞에 나와 서 계신 분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람의 모습 앞에서 이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엄청난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도마에게만 있는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고백이 좀 더 의미가 있게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삶의 매일같이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건가를 묻는 겁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갈 때 주님을 만났고 그때 제일 내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이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입으로 내가 예수 믿었음을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음을 고백을 해야 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이러다가 또 교회 안 나거나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 그럼 사람들이 뭘 할까? 이런 걱정이 되지 않아요. 이번만큼은 틀림없다. 작심삼일이 아니다. 그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로서 불러주시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내가 믿을 수 없을 때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신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정말 이 신앙 고백으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도마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 중심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이 쭉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사람이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도마는 거기 없어요. 도마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도마는요, 오주로 갔습니다. 인도, 중국 쪽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까지 왔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도마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리를 해가지고 정말 오지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남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남인도에서 순교를 하는데 순교한 그 도시가 첸나이입니다. 첸나이에는 성도마 교회가 아직까지 거기에 있어요. 인도의 그 힌두교들이 88%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3%입니다. 약 3,9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힌두교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독교 전체 인도 기독교 신자 중에 절반,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첸나이 지역 중심이라서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도마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분의 헌신과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는 조영규 목사님이 1994년 2월에 거듭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데 최초로 대중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첸나이 해변 지역이 굉장히 긴데 거기서 대중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몇 명이 모이냐면은 그 집회에 200만 명 정도가 나왔다래. 대단한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물론 집회 인도하신 목사님이 능력의 목사님일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것은요, 도마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은총 내려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죠. 근데 그것은 아주 지역적으로 좁은 지역에서만 있었던 일인 겁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믿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를 정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예요. 교회 2000년의 역사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는 성령으로 말씀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안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말만 갖고는 안 믿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변화되지 않고서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때문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갔다 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두 주 정도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성도님들을 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이 제게 항상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섬겨야 되는 그 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일이 항상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한 주를 갔다 오면은요, 주일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오후 4시에 도착해서 막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오신 분들. 나오는데도 시간 걸리고 또 집에 와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교회 와서 주보도 만들고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항상 살아야 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갔다 온 거죠. 종합검진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처제 가정이 도와주셔가지고 종합검진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도착한 그 다음날 종합검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는 낮 12시에 결혼예식을 이렇게 주례하고 끝나자마자 폐백 끝나고 택시를 타고 또 전철을 타오르면서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결혼예식을 주례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 홀이 엄청 넓은데 그 홀을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줬어요. 예배 분위기는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게 맞던 순서를 예배적인 순서로 해가지고 이제 이끌어 가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 읽었죠. 웅성웅성웅성웅성 아예 안 들어 안 들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나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짜여진 이 각본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 같아. 그것도 호텔 측에서 또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래요. 아,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중간에 또 호텔 지배인이 와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좀 조절해 주더라고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됐는가 봐. 그래도 마찬가지. 야, 참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끝을 내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에이, 이반짝반인데 그냥 붕이라도 한 바탕 하고 올걸 그랬나 막 그랬는데 또 길게 하면 또 안 되네. 또 욕먹는데 길게 하면은 몇 번 해야 되니까 또 이 부담이 돼가지고 길게 못하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참 마음이 얼마나 아웃인 줄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냥 그 참 웅성웅성한 사람들에게 조금 마이크 볼륨을 크게 해가지고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확 전하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생각하다가 아유 또 잘못했다고 괜히 또 그냥 욕이나 먹지 뭐 그냥 거기에 무슨 복음 전하는 자리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전체가 30분인데 시간 딱 보니까 24분 정도에서 마쳤어요. 제가 전체가 제가 얼마나 짧게 했겠어요. 사회자 순서도 또 많은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뭘 한 줄 알아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길다 그랬어. 야, 그래서 참 아유 참 그 인간은 예수 안 믿은 인간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위기가요 그 정말 우리 다 아니까 너무 종교 색깔 드러내지 마 이런 분위기 같아.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전철역 앞에서 막 교회 나와서 전도고 막 그러잖아요.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래.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는. 그리고 전철 안에 보면은 찬송가 들면서 동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신 분. 전혀 없어요.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전도한 사람 한 사람만 봤어요. 어떤 남자가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는 목소리 강도가 크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 귀에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너무 세니까 조용하게 이제 다 있고 다들 그냥 스마트폰 다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도 보고 신문도 보고 다들 스마트폰 들고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전도를 하니까요. 그 소리가 아유 잘 들려요. 근데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깨뜨리는 그런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짜증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데 전도를 세게 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야 그래도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 와중에 또 거기서 또 아멘 아멘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는 같은 팀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쫓아다니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용감한 사람이다. 내가 뭐 그 정도 못하는데 누구를 뭐라 그러겠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이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오히려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처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전도사람 만났다고 그랬더니 형부 그러면 안 돼. 그거 전도한 사람도 전도하지만은 아니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조용히 여행하는 권리가 있는데 왜 권리를 갖다가 뺏어가 버리냐 이제 그런 얘기죠.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질서들도 있고요. 모든 시스템이 정말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봤고요. 여러 가지로 참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달라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확 전해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도록 딱딱딱 해주면 얼마 쉽고 간단하고 빨리 진행이 되겠어요. 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삶이 쉽게 변화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우리 삶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정말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주님을, 이 좋으신 주님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서 이 좋으신 주님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